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올해 저희 멕시코 선교팀은 남가주 아수사 파시픽 대학교에서 멕시코 엔세나다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멕시코 아웃리치 전도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로서 2005년도에 처음 참여한 뒤로 올해가 8번째가 됩니다. 올해는 남가주를 비롯해서 북가주뿐 아니라 멀리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10군데 교회와 크리스찬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7시에 1시간 동안 각 교회 주최 측, 각 교회와 주최 측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리더스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리더스 미팅 디보셔널 말씀 묵상을 제가 맡을 수 있겠냐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라서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 5, 6분의 시간에 그곳에 모인 분들, 특히 리더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멕시코 아우리치에 마지막에 참여한 것은 4년 전 2014년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그 4년을 포함한 지난 6년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자 여기 섰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생각하게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같은 복음사역자들이 참 좋아하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분들과 나눈 말씀은 저와 제 목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체험한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같은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함께 묵상을 해왔던 내 안의 선교사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날 제가 전한 같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6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6년 안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신 분들과 아주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방문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저와 제 목회에 대해서 나눌 내용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를 계속 함께 세워나가기를 나아가는 그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로마서 1장인데요. 늘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집중적이고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에 속하고 서론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구절이 로마서의 theme,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편지인가, 어떤 문서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과 주제를 마친 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그러니까 18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담의 후손이 되면서 죄로 타락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로마인들의 타락한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2장에 가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서 드러난 타락의 현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세 가지 주제인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한 내용을 로마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엔세나다에서 리더스 미팅 때 말씀 묵상을 시작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 1장 16절의 말씀을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좋아하고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십자가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 무심하거나 또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오늘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회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 문제의 핵심을 이 두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지난 6년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구절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용어들을 동원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설명하신 그 모든 단어들과 모든 표현들, 모든 개념들을 다 모아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신 모든 용어들을 구원의 과정의 순서를 따라서 나열을 하고 그것을 라틴어로 Ordo Salutis 또는 영어로 하면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동원하신 용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때가 되어 부르심, 그리고 중생,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조명, 빛의 조명이라고 설명하셨죠. 곧 중생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중생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켜진, 조명이 비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생이 있고요. 중생 후에 믿음이 따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와 영접을 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 삼으심, 입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믿음의 견고한 인내로 성화가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 영광,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Ordo Salutis,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돌아가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에서 구원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구원의 그 전체 과정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구원은 그 전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멈추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구원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서 나의 믿음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면서 애통해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 그 화목제사를 믿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확실히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회개로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밖에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는 태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 시작한 이와 같은 나의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구원이 내 밖에 있던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이 밖에서 시작됐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접촉점이 어디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셨을 때입니다. 빛이 켜졌을 때 밖에서 시작된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주시고 살과 같은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회개와 영접으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훨씬 더 장기간의 사역이고요.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전체 과정을 기억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만약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절대로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믿음이 하락할 때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나를 바탕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엄청난 의미를 기억하면서 가장 열악할 때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 그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우리 본문의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이죠. 그 문구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 또한 좋아합니다. 본문 마지막 문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는 로마서 1장의 서론,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의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두 번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교회들, 모든 지역교회에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아, 로마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하며 신실하게 살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이 알려졌다. 외부로 알려졌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믿음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또 나의 믿음으로 로마 성도들의 힘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피차 서로 격려가 되기 위함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머릿속에서요.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질감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세상에 알려진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또 사도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다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두 번째 문장만 있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표현이 예사롭지 않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보십시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를 바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점이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구원론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종교를 봐도 그 바탕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의입니다. 그가 더 선해지고 그가 더 순종하고 그가 버릴 걸 버리고 하면서 조물주의 호의를 받는다. 그 스토리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구원받는 자의 의를 바탕으로 한 의라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일하게 다릅니다. 우리 구원은 의롭지 못하고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국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기쁨이시고 아버지의 순종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왜요? 이제 인간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단 한 번의 거절과 단 한 번의 반항과 단 한 번의 죄 없이 온전히 순종을 하시도록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불순종하고 불의한 우리들의 허물을 자신의 의로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악한 범죄자들을 위한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몸소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지옥은 그 정의가 창조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옥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그곳을 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의로운 죽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해소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러니까 지금 온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가서 격려를 받고자 하는 로마 교회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어려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번역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해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어움, 그러니까 신실함,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pistis, pistuo,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자주 그 첫 곡으로 부르는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 같은 의미예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어오심을 통해 복음 속에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보여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믿어오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언약을 어기지 않으심, 인내하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집중하면서 어느덧 내 안에 믿음이 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 대신 존 스탓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먼저고 우리의 신실함은 그저 이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다. 고로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신지 말씀을 통해 증거를 받고 또 증거를 받는 곧 복음을 접하고 또 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리키는 로마 교회의 믿음, 온 세상에 알려졌고 사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 죽음,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언약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맹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하신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 그분이 인내하고 하시는 일들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님께서 만약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분명히 저의 목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지않아 교우들 사이에 맴도는 불만의 공기와 긴장된 분위기 또한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이런 분위기가 성도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 6년간 저의 삶을 영어 R이라는 레터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저의 삶은 re-evaluation, repentance, 그리고 rediscovery 이 세 가지였습니다. 심사숙고와 repentance, 회개, 그리고 rediscovery, 재발견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제 목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그 문제가 목회 스타일의 문제면 문제였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목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제 잘못에 대해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동안 머물던 저에게 어느덧 주님께서 목회의 기쁨을 rediscover, 되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제 지난 6년간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문제였는가? 8년 전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제가 회개와 영접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복음이 그 중앙에서 선포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회개와 영접, 그럼 주님의 피, 주님의 의,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중앙에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와 영접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성화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르칠 때 저는 복음을 살며시 내려놓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지향적인 훈련,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제가 더 많은 일들을 맡아서 행사하면서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라는 식의 설득. 제가 그때 침묵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려고 안 하고 또 뭐를 지적하려고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면 제 방법은 제가 열심히 더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뒤에서 따라오도록, 이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제가 믿음과 순종의 삶에 대해 성도님들을 설득하려고 동원을 했던 방법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회에서는 업무지향적인 훈련을 하면 안 됩니까? 잘못이 보일 때 지적을 하면 안 됩니까? 목회자가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앞세워서 복음을 중앙에 놓고 복음을 믿으면서 사역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면 그 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확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변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안에서 확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복음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부분에만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으로 설득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은 이 점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만 하면 가르치면 부족한 것 같고 덜 설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지 않고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할 때만 믿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언제나 동원이 되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복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이룬 우리들의 수고는 수고한 사람들의 의와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를 조명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10명이 모이는 교회라든지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각되는 것은 사람들의 의, 사람들의 공로,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맺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다 같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맺어지는 열매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성경 공부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들이 작아지는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리더스 미팅에서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목회 현장만큼 선교 사역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의와 순종에 집중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집중한 나머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을 죽여가야 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더욱 키워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6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겪었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다른 사역자들도 겪고 있을 텐데 그중 어떤 분들은 지금 리이밸류에이션 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인데, 목회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문제를 짚고 repentance, 회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개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기쁨을 rediscovery of joy of ministry, 새로운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너무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면 또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 참 많은 분들이, 리더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악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다고 하십니다. 참 이 사역이라는 게 또 선교라는 게 자칫 우리가 그 목적을, 그 조명을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취지는 좋지만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을 걷기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집회 때 말씀을 담당하셨던 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예배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초점 맞춰주고 또 초점 맞춰주는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말씀 준비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미 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세 번째 설교를 들었던 주일 저녁부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Jeff, don't be afraid of the gospel. 그분 이름이 제프예요. 복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하지 말자. 제가 그분에게 그 집회 동안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이 좀 은혜롭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은혜롭게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체험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분도 이런 길을 같이 걸어가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자주 강조하세요. 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문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되는가? 자유가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유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유하게 하셨다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열 구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언팩하려면, 이 내용을 깊게 살펴보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지만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 설교 중에 단 한 구절도 정확하게 언팩을 안 하세요. 그분이 반복한 그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입니다.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도 복음을 언패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 구절에서 떠나 우리의 신실한 행동,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다시 집중을 합니다.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저는 어느덧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했고 나도 이런 설교를 문제 삼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참 오랫동안 성화에 대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들어야 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특히 그런 과거의 어려운 기간들을 함께 통과해 주시고 또 부족한 설교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났습니다. 지금 함께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함께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용기를 내서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기억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분들이죠. 또한 매주마다 함께 복음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 느끼시는지 못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기뻐하시면서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자 모일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여주시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사역에, 우리 기도에, 우리 대화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커지고 우리가 작아지는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모든 일의 내용과 모든 일에 기대하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통해서 지난 6년간 넓게는 그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때 체험을 했던 그 감사와 또 감격, 회개와 또 눈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진정한 의미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전체 범위를 봤을 때 우리 믿음이 동원이 되지만 우리가 가담한 그 부분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제 믿음할 때마다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그런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때에 참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조명하는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